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오래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쭉 강해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이해를 갖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저도 열심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에베소서의 내용 속에는 정말 깊은 교회론적 이해를 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과 그 간섭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이 교회론이라고 하면 조직, 기관으로서 이해하실 텐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 오늘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붙잡혀 있는가 확인하는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또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를 향한 그 뜻,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논할 때 구원론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구원을 받아야 그때부터 신앙이라는 걸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해를 설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에베소서를 보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작정, 어떤 뜻을 갖고 계셨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허락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라는 시각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영광스러운 목적의 한 과정이며 시작이며 그리고 결국은 그 뜻의 영광의 승리로 귀결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설명에서 교회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오늘 20절부터 봤습니다만 약간 앞구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가 어떤 진심과 열심을 동원하고 있는가 알기를 원한다. 시각이 인식론적이지 않고 작정이라는 신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을 내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가지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어떻게 있는 힘을 다하여 역사하시는가, 지금 역사하시는가 봐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너희에게 일어나는 어떤 비극과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의 실패, 우리의 절망, 우리의 마음에 가지는 난관은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건 다 진 겁니다. 다 실패하고 다 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반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로부터라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초한 멸망과 절망과 영원한 패배의 운명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킴으로 증명하시고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하늘 위에 보좌 우편에 앉히사 우리 첫날 했죠. 모든 법칙보다 위의 법칙으로 인과 법칙, 원인과 결과 법칙보다 더 큰 권세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려 예수를 가장 높이심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최고의 법이 뭐냐 그러면 부활의 법이다 이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법. 그 법은 다만 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하여 그 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법을 어떤 조건을 어떤 보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인격자로서 가지시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회복과 편드시는 그것으로 이 법을 움켜쥐고 계신다 이거지. 다만 하나의 법칙이 아니라 기계적 법칙이 아니라 그 법칙보다 더 뛰어난 인격. 그렇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 같이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77은 49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무한한 용서는 될 때까지 아니 되게 하고야 말 용서. 법칙을 넘어서는 법칙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하나님의 통치에 가장 영광된 것이 부활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가 말하자면 세상에는 어떤 법칙보다도 더 큰 통치에 가장 우선하는 하나님의 통치로 예수를 만물 위에 세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는 총칭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성도 혹은 신자라는 말과 달리 어떤 것을 주장하며 강조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묶은 자라는 뜻입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묶은 자. 어떤 예수와 묶였죠? 세상의 어떤 법칙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통치의 가장 우선하는 영광, 구원하시는 영광, 이해하며 용서하며 기다리며 회복시키는 부활의 능력을 최고의 권세로 하여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를 명명하는 이름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고귀함과 명예로움과 자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 실천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인지 명예로운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힘에 의하여 어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오늘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자된 인생이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하나님의 가장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이 이 길을 걷게 되어 있는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에 관한 신앙인들의 부부 된 책임 혹은 자세 신앙적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할 것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 하듯 하라라고 명하면서 31절에 보듯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는 뭐였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그 능력으로 붙들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을 붙들어 승리케 하시는 측면에서 가리키는 신자에 대한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다음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알아서 해라 한 것만큼 보상한다가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로 드러난 부활 생명으로 붙잡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내도록 하나님이 예수와 우리를 묶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이 원리, 이 약속을 근거로 하여 삶을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해야 할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같이 신비로운 것이다. 32절에 나오는 이 비밀은 감추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스테리하다는 뜻입니다.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봐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적 지혜와 신적 능력이요 신적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겠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생의 왼수가 업으로 만나는 것이 부부라 누가 그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로 사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대부분 젊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는 다 사랑해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부부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사랑하면 행복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부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 놀랍니다. 당연히 놀랍니다. 사랑을 더 강도 있게 더 순수하게 확인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은 진심과 열정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진심, 내 사랑의 순수함, 내 사랑의 끝없음, 내 사랑의 식지 않음을 확인하고 확인하여 그 행복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그리 해도 분명히 서로가 진심을 갖고 있고 열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쯤 이 생각이 들죠. 잘못 골랐나? 이 생각이 들고 속았나? 이 생각이 들고 혼자 사는 게 낫었을까? 이 생각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오해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성경의 설명은 사랑이 환상이거나 능력이거나 열정이 아니라고 먼저 못을 박습니다. 그건 천사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며 산을 옮기는 능력에 관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에 관한 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상대방이 나 같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내 기대와 내 소원과 달라서 왜 다르죠? 내가 아니니까 이게 가장 큰 이제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은 나와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유별난 고집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다른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고 식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로 대두되곤 했죠. 육지 동물을 먹을 것이냐 수중 동물을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오랫동안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갖는 뜻을 압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이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조종하거나 굴복시키는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면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결론이 나죠.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 속에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사랑스러우냐 사랑받을만 하냐라는 조건을 떠나서 남편의 자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책임을 지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남편의 신자된 책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 부부를 이해하는 기본이어야 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남편이 존경스러우냐 항복스러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짝으로 주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우리와 묶고 그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신적 인도와 작정 속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살다 다 그 얘기하죠. 예전에 그런 무슨 코미디 프로에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서세원 씨가 나왔던 프로인데 시골에 살던 나이 많이 먹으신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들 불러놓고 뭐 이제 물어보고 답하는 스피드 퀴즈 비슷하게 주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그 내용이 천생연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영감님이 할머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자, 할머니께서 1초도 망설임 없이 왼수. 이렇게. 아니, 내 자야. 평생 왼수. 우리의 분노가 어디 있는지 저도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거라고, 이 사람하고 살면 나를 이해해주고, 이 사람하고 살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살아보니까 짐이 두 배로 늘었죠. 네 배일걸요. 거의 곱하기 자식 수입니다. 늡니다. 놀랍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나를 붙들어 맸을까 놀라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훈련하거나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뭘 배울까요? 사랑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울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배웁니다. 나 혼자 사는 인생이었으면 포기하면 되고 외면하면 됐던 길을 부부이기 때문에 아내가 고집을 부리는 자리에 내가 등 돌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남편이 선 자리를 아내가 등 돌리고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많은 직업을,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물론 어려운 것이 뭐가 제일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제일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 어렵냐? 밤낮 돈을 꾸러 다녀야 됩니다. 그 돈을 꾸러 다니면 부인은 늘 같이 가서 빌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부인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 보니까 저쪽 돈 빌리러 간 집에 부인이 그만 고교 동창인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공부 더 잘했고 내가 뭐든지 앞서 나갔는데 이상한 남편 만나서 거기 가서 돈 꾸러 가서 그 민망한 표정에 죄지은 사람같이 해야 되는 현실을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자식이 그렇죠. 자식이 아니었으면 생전 한 번도 새파란 젊은 선생을 찾아가서 빌며 내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저 모든 자존심을 꺼내놓고 엎드릴 이유가 없는 일에 가게 됩니다. 이 왼수와 살지 않는 이상 절대 훈련하지 못하고 절대 가지 못할 자리에 갑니다. 어떤 자리에 가죠? 최악의 경우. 더 이상 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리. 경멸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몰아넣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시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고생이 가지는 의미를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것으로도 그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힘으로나 혹은 지식으로나 권력에 사람은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얘기가 아니라 인간성, 인간이 가진 어떤 고급한 자존심이 말입니다. 인간이 한 인간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일 때는 그 사람이 인간성에 있어서 항복스러울 때뿐입니다. 그러면 항복스러운 인간성이 뭐냐 보십시오. 그것은 언제나 용서입니다.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이 고통 면하게 해 주는 것 다 관두고 무엇만 하나 있으면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내 고통을 알아만 준다면 도와줄 거 없이 참으로 힘드시군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이 한마디와 이 눈초리 하나면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그것도 외면받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묶여 계셔서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정황, 어떤 사소한 자리에까지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와 묶여 있어서 우리는 마치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홍수 때에 살아남은 생명체들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듯이 모든 생명체가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자라고 비가 오면 비가 나서 자라듯이 우리에겐 어떤 것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는 길로 결과될 것입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님의 신적 지혜와 능력 속에 묶으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정과 우리의 선택 속에서만 만났으면 우리는 사랑 외에 더 이상의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순수함과 열정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 명칭이 갖는 특권 속에서 조명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위하여 부부 이 짝을 주셨다라는 믿음 위에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다만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충분한 조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주시고 우리와 묶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사랑이 내 소원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광의 자리에 붙잡힌 바 된 줄 아는 믿음 위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혼돈스러울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시며 사망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이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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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지랄드 시처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목사요. 신학교 교수인데 집회에 갔다 오다 밤중에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딸을 홀로 키우게 됩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수도 없이 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를 넘어서는 질문이 되죠.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만취한 운전자가 왜 나를 밖에 놔두셨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질문을 끝없이 하게 되죠. 그 나중에 찾는 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며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인정한다. 그 책 사볼 거 없습니다.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좋은 책입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사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초월적으로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감격스럽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지금 우리가 보는 22절 이하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로 시작되는 이 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1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실제로 예를 드는 겁니다. 뭐에 관한 얘기죠?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신앙에 매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왜 둘이 대조될까요? 무엇에서 둘이 상반되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상반될 어떤 공통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술 취한다는 것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 현실에서의 책임이 책임에서 도망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많이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저는 술 많이 먹는 친구는 두고 있습니다. 많이 먹는 친구들은 공통된 것이 술 먹으면 기억이 끊기더라고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난대. 어디까지 기억이 있고 그 다음 하루쯤 기억이 끊기더라고요. 그것과 성령 충만은 뭐가 다를까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현실, 책임져야 하는 실조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는 자리다. 생각하고 전력을 기울여 자리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을 받으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짝으로 줬을까? 이 사람 아니었으면 못 고쳤을 것이 보통 하나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 나이가 돼서 깨우치는 것은 부부는 결국 전우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함께 적과 싸운 것입니다. 서로와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를 위하여 싸운 것이 아니라 둘이 한 적을 향하여 싸운데 그 한 적이 뭐냐면 인생이라는 무대에 도전하는, 무대에서 도전받는 세속이었습니다. 세속. 너희가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믿음을 버려라. 라는 것을 둘이 어떤 때는 둘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떠밀기도 하고 하면서 적을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지 않고 이기적인 마음과 핑계되는 비겁함과 비열함과 거짓된 것들을 상대방의 도전 덕분에 내 옆에 있는 전우에게 들키는 것입니다. 같은 편이 압니다. 앗, 비겁하게 나한테 뒤집어 씌우다니. 앗, 이 어려운 때는 나보고만 가라고. 선생님이 부모님 모시고 그래요. 여보, 나 내일 출장 가. 그러니까 당신이 가. 이 비겁한 거랍니다. 금방 어제까지 뭐 내일 점심 할까? 그러더니 애가 그 말하니까 뭐 출장이라고 알지만 꼴도 보기 싫어서 말은 안 했다. 이게 우리 다 겪는 것들. 그 꼴도 보기 싫은 것이 이제 점점 깊어져서 이제 표정 관리도 하게 되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체념도 하고 하면서 어느 날 보면 깊은 사람이 됐습니다. 쉽게 울고 웃지 않는 사람, 넘어가는 사람. 무슨 사연이 있겠지. 제 나이 되면 운전을 잘하죠. 왜냐하면 이제 성질이 안 납니다. 제가 저한테 잘못하는 사람보다 제가 잘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자 이해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종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으면 옆에 차가 와서 탁 쓰면서 창을 내리고 인상 쓴 얼굴이 나타납니다. 예외 없이 창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죠. 죄송합니다. 딱 노인네가 앉아요. 휙 가버려요. 인사하고 잘못했다 그러면 다 넘어가고 자기도 언젠간 먹을 나인데 그때 가면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며 결국 인생에서 인간이 배워야 할 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성품과 영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자랑이나 무엇에다 쓰겠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따뜻해야죠. 사람이 만나면 얘기를 들어줘야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아멘 아닙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셔야지. 아니, 왜 그랬대? 그건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는 건 다 나쁜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필요 없습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걸 어디서 배운다고요? 부부에게서 배웁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 하나도 껴안고 갈 실력이 없다는 걸 배우는 게 부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고 고통스럽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물론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서 우리를 감화시키시며 우리에게 그런 어떤 깊은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간다는 것 기억하라고도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부가 그렇고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게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깨우치는 게 뭐냐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고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다를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각각은 다 다른데 부부도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고 여태껏 말씀드렸는데 그 다른 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한 분을 머리로 삼고 있어서 지체로서 기능이 다를 수는 있어도 존재론적으로 우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하나 된 것을 지키랍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의 신비는 뭐냐 하면 다른 이유로는 절대 같이 앉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같이 모인 데가 교회입니다. 무얼 하든지 뜻이 다릅니다. 간식을 뭐 먹을까? 이런 거 제일 크게 싸웁니다. 김밥이 좋다 파와 김밥을 먹으면 목이 맨다 파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는 같이 앉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신비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람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 될 수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은 하나 될 수 있다 라는 증언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사불란한 곳은 곤란합니다. 그건 뭔가 이렇게 모든 이단들이 그렇듯이 어떤 예수 이외의 공통점을 가질 때만 인간은 하나가 됩니다. 약간 정신이 나간다든가 이런 이해관계에 얽힌 것 외에 인간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묶여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게 묶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12절에 보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가 뭐냐를 알라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갖는 뜻을 이해하라 이거죠. 예수를 믿고 걸어야 하는 신자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인도되고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이해하라는 거죠. 마음에 들고 뜻이 갖고 하는 사람들로 묶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길로 가고 기도하고 성경 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길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사흘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단순한 정의, 평화, 사랑 이런 간단한 어떤 개념들이 아니며 이상들이 아닙니다. 구체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야 하는 삶이라는 시공간과 시대와 이웃 앞에서 도전과 유혹 앞에서 증언해야 되는 구체적인 숙제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 날 정말 베테랑들이 됩니다. 삶의 온갖 도전과 위협, 시험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현실을 직면하고 이겨내고 어떤 대 무엇인가를 감수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힘의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뉴스에서도 교회 이름들이 나오고 온갖 비리들이 나오고 문매를 막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드러나는 답은 이겁니다. 아, 좀들 잘하시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은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세상의 칭찬은 예수를 알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윤리, 도덕, 이해관계 속에서밖에는 칭찬할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 왜 예수 믿는데 힘드냐? 예수 믿는데 왜 고단하냐라고 물으면 우린 답이 없습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넌 몰라도 돼. 이건 속 깊은 사람들만 겪는 일이야. 넌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 이건 말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부터. 사람은 설명해서 납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설명했는지, 무엇을 만드는지 말씀과 현실 속에서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때야 한다고요? 하나 되어야 하고, 여기 13절, 14절에 등장한 것 같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에서부터 든든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의 풍조? 교회 보고 잘하라 그러는 세상의 요구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 것 사실이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기도해서 남북 통일을 시켜달라라는 것은 매우 애매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남북 통일 기도회 같은 거 모이는 거 애매한 것입니다. 봐라, 기독교가 얼마나 쓸모 있냐? 얼마나 유익하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나라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국가와 민족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며 확인하는 상대적 만족과 우월감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을 훌쩍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진정한 존귀함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격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내놓으며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그런 자들로서 기독교에 기독교된 진정한 내용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억지를 쓰는 도전 앞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며 이 세상의 어두움의 빛으로 존재하지 이 세상을 불태우는 불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을 삶아먹자 이런 것은 기독교적 구호가 아닙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만이 빛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하십니다. 왜 그 교회에 오게 됐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가까워서, 친구가 있어서, 어느 날 가다가 문득 눈에 띄어서, 우리 교회 같으면 보통 냉면집인 줄 알고 왔다가 붙잡힙니다. 마치 뭐같이 눈에 뭐가 씌워서 만난 부부같이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같이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자식이 뭐라고 대꾸하죠? 언제 낳아달랬어? 그렇습니다. 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욕심낸 자식이나 그런 부모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인가? 신자들에게만 답이 있죠. 하나님이 부모와 자식을, 부부를 교회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가 가진 하나의 믿음이 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구원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에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의 전 생애와 운명을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셨다. 그 묶으신 사랑과 능력으로 부부를, 자식을, 시대를, 나라를, 현실을, 교회를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아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한 건지 늘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기본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진이 나죠. 저는 애가 떠드는 데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부러운 것이 저 애들입니다. 여기는 젊은 세대의 교회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를, 이 여러분의 시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교회의 일원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은 무한히 남았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매번 고민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보이지가 않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교회의 큰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직업, 어느 한 기호로 모이지 않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모였다는 것 때문에 교회는 힘을 가집니다. 저 연세에도 믿음을 고백하느니, 저 형편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 영역과 경우는 없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도망가서 숨어있는 교회, 잘난 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교인, 거기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나 놀부가 됐다가 상 줄 때는 흥부가 됐다가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팔을 내밀고 계신다. 잘난 척할 때만 앞서고 책임질 때는 도망가는 이완용에게도 하나님은 팔을 내밀고 계신다. 우리는 김정일과 히틀러가 지옥 가라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웁니다. 누가 말했듯이 그러나 천국 가서 히틀러를 만나기는 싫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우리의 믿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치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스럽고 납득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 이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과 우리를 묶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만물 위에 제일 높이 드사 모든 만물을 그 무릎에 꿇게 하셨다. 예수를 최고의 법칙으로, 최고의 증거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진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고 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전복될 수 없다. 우리는 실패할 수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는 안다. 그러나 오늘은 고통스럽다. 그러면 우십시오. 하나님 원망하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울고 원망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면 웃어버립니다. 울 진지함이 없습니다. 전도해 보시면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죠? 믿을게. 걱정 마. 이 왼수들이죠. 뭐라고 반발하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공허를 압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봐서는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깨우시면 그가 지가 그렇게 손가락질했던 자리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세삼창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실력으로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누가 이 고달픈 인생이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여 남포교회 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이 어둠에 비치는 한 줄기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시대와 이웃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누구를 만나고 그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고 정치적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모두를 다 합쳐서도 우리를 손해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과 현실과 인생과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힘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기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자된 인생에 제일 많이 부르짖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비명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제 힘을 내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온갖 그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믿음으로 이제 마주하기로 합니다. 대면하고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을 만큼 앞으로도 더 넘어져야 할지 모르지만 주께서 오늘 밤에 그리하신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시어 주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승리하여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내 것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고백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 속의 결과될 것을 믿습니다. 부디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게 하신 주의 백성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살아야 할 인생과 여기 세워주신 교회에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고 살고 나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로 무럭무럭 세상의 도전보다 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적과 충만하심을 나누는 복을 이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